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두 가지는 죄책감과 정죄감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최근 들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그거는 나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왜 연약과 허물과 죄로 인한 것이 아마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 그리고 나는 그런데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내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티격태격하며 그런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되고 왜 그것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죄책감은 그 잘못을 지적하는 화살을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죄감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고 혹은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화살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이라는 것은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죄가 일반적이다, 널려져 있다, 보편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보편적이고 모두가 그렇다 보니 아무나 만나보면, 조금 사귀어보면 정말 힘들게 하는 것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보니,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그에게서 발견되는 그 부족함들이, 또 그 사람이 지적하는 나의 발견함을 내가 또다시 발견하고 보게 되면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생겨난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죄책감이나 다른 사람 향해서 쏟아붓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좀 마음이 편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버틸만한데, 내 마음까지도 편하지 않으면 거긴 너무 버겁게 내 삶에 힘들게 하는 것이었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피곤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에서, 이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일반적인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간단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반듯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진짜 온전하게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듯이, 살아본 횟수만큼 여러분이 알듯이, 부부도 결혼해서 수십 년을 이야기해도 고치지 않는 그 태도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하나도 부족함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런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이 모든 우리의 부족함,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스스로 계속 괴로워하는 것이라면, 정죄감은 그런 하나님에까지 불만을 가지고 이해 안 되어서 쏟아내는, 계속적으로 자꾸 나는 사람의 디스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목사가 되어서도 죄책감과 정죄감에 힘들어할 때가 많았는데,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를 하고 강당에 앉아서 그날 또 어느 이런 부분도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내용을 떠올려 주시면서 그 적시로 제가 그때 이후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요즘 셀 모임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소위 말하는 당자 비유라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직접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당신 직접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죠. 어느 마을에 돈 많고 마음이 고우신 나이 많은 노인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아버지 이왕 죽으면 유산을 물려줄 텐데 아예 처음부터 죽기 전에 아예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때를 썼습니다. 진짜 못된 자식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선하신 분이셔서 그대로 들어주게 됩니다. 그 둘째는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저 멀리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나라로 갑니다. 그는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존재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가로막는 존재, 이것 하라 저거 하지 말라 괜히 내 인생을 구속하는 존재같이 여기셔서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대로 떠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근성을 가진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멀리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민 가서 마음껏 즐기면서 신나게 돈을 쓰게 됐죠. 술집에 가서 장녀들과 어울리면서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돈을 다 써버렸죠. 당장 먹고 살아가야 될 일이 막막해지니까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또 경기가 최악이었어요. 저마다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정리해고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는 그 상황에서 도대체 부잣집 아들 태어나서 제대로 뭐 한 것 없이 살았으니 할 게 있겠습니까? 하도 할 거 없어 찾다가 돼지 돌보는 그런 돼지떼를 돌보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팔레스타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중동의 사람은 돼지를 되게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그거는 피하기 마련인데 하도 할 게 없으니까 그 돼지를 치는 그 일을 맡은 일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돼지에게 주는 사료 중에 쥐염 열매가 있는데 괜찮은 거 골라가지고 그것이라도 허기를 채우겠다고 먹는데 그 주인이 그것을 알고 두들겨 패면서 뭐 이런 것이 다 있냐 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치니까 나는 되지 못한 인간이구나 인생의 밑바닥을 칠대로 칠 그런 상황에 이 아들이 처하게 됩니다. 되지보다 못한 인간 그 부정한 되지보다 못한 인간으로 자기가 취급받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쯤에서 인생을 끝낼 만한 순간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 우리처럼 파트타임 아이들도 진짜 넉넉하게 이렇게 월급을 받아서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에는 아버지께 한번 돌아갔어. 그게 더 낫겠다 싶어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가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아버지 만나면 막상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생각하다가 세 가지 센텐스로 정리했어요. 첫째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더 이상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파트타임. 품꾼 해나 파트타임으로라도 나를 써주세요 이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가게 됩니다. 막상 아버지가 사는 마을까지는 잘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구에서 서성거리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멀찍이 아버지 집이 누가 있는지 아버지가 나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면서 계속 마을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버지같이 보이는 어르신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고 자기를 향해서 되게 먼데 보이지 않을 만도 한데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덜컥겁이 나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다시 보는데 그 아버지는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그대로 주목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100m 선수같이 그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도 근동아시아에서 노인네가 뛴다는 것은 채통없는 일이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노인네는 뭐가 급급한지 100m 선수 달리기 선수처럼 자기를 향해서 질주하면서 달려오는 것이요. 그리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아마 이 죽일 놈, 썩을 놈, 가만히 있으면 안 죽겠다는 화를 내서 죽일 듯이 달려오는 것인가 겁이 들컥 났지만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부르짖는 그 고함 소리를 드디어 듣게 되었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저 같으면 영주야, 잘했다, 너 그게 가만히 있어야 돼, 절대 떠나면 안 돼, 그 가만히 있어, 절대 떠나면 안 돼. 거기 바로 있어야 돼. 절대 도망치지 마. 영주야,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 하면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왓슨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나 두 눈에 눈물이 흐른 채로 그 아들을 감격스럽게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맞이하는 아버지를 이제 쳐다보면서 준비했던 이제 말을 하죠. 아버지, 제가 사실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파트타임 써달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중간에 카트시키면서, 됐다 이 자식아, 네가 왜 내 아들 아니야? 네가 왜 내 아들이 아니야? 어떻게 네가 내 아들이 아니야?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모든 상속을, 나의 재산을 여전히 상속받을,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가장 좋은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 노예였기 때문에 신발 없이 맨발로 왔던 그 아이,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라는 상속의 표시로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반지를 그 안에 끼우면서, 그리고 동네에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모든 동네 사람을 보인 앞에서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내 아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이 마을에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절대로 이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온 동네 사람 모았어. 요즘에 유명한 K-POP 가수 불러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면서 음악소리를 하면서 기쁨으로 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그날 또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집에서 음악소리 들리고 잔치가 벌어지니 이게 무슨 일인가, 누구 생일도 아니고 무슨 명절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용히 종을 불렀더니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첫째 아들이 화가 났어. 아니, 저 동생은 완전히 몽둥이 두들겨 펴서 싹싹 빌고 그래서 겨우 받아주고 한번 지켜보자 해가지고 좀 더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하면 그때 해줘야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냐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 비유를 드신 거죠. 예수님은 너무나 심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화가 날 정도로 용서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봐주시는 것이에요. 반듯하게 살아온 기존의 밤은 너무 화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 싫다 이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날 정도라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하느냐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나는 싫다는 거예요. 사랑해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그 정도까지 사랑하는 것은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죄를 지어서 돌아오는 사람을 얼마나 열렬히 환영하시는지를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제가 그날 기도하는데 그 달려오는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막 나를 향해 달려오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노인네처럼 달려오는구나, 달려와서 저렇게 나를 환영하는 분이구나,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면 저렇게 맞이하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더라도 벌떡벌떡 딱 회개하면 하나님 그대로 그렇게 환영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 1초 만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 용서를 하는 사람은 단번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뭐 한 달에 1년을 왜 겁니까? 왜 평생 20년을 죄책감에서 왜 시달려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죄책감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머리로 듣지만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첫째 아들처럼 불쾌하게, 불만하게, 왜 저런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렇게 교회 다닌다면서 저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걸 감아두냐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저렇게 가만두게 두냐고, 불평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죄책감에서 그리고 정죄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모습을 그대로 또 재현하듯이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죠.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치고는 예수님에게 되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바리새파가 쌀쌀하게 맞이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손님을 다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뭐 기름을 바르고 입 맞추고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 그렇겠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해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진짜 귀하고 사랑하는 손님 올 때나 바로 시키고 기름도 바르고 하는 게 보통 때는 다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냉랭하게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이 그냥 한번 밥 먹는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아시아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자기를 표현하는 형식이었어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같이 이렇게 그와 같은 친구의 레벨에 있겠다 정도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치고는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애정이 있고 호감이 있고 혹시나 선지자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으로 대하들을 오갈만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분위기를 깨는 한 사건이 나타나죠. 그 동네에 한 여자가 그 집에 그 식사 자리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 거 보면 여자를 죄인이라고 한다 보면 이 여자는 이 동네의 장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들어와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와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눈물을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고 향유를 붓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되게 어색한 것입니다. 그 분위기에서 이는 정말 분위기 깨는 이상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상상만 해도 이건 이상한 아니 그 여자가 갑자기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장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로 본다면 정말 죽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심한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같은 부류들을 환영하고 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소문을 듣고 한 번은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이 대중적으로 상대해서 소위 말하는 설교하는 곳에 가서 곰곰이 끼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을 들으면서 너무나 다른 놀라운 용서의 복음 이렇게 이 같은 나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용서 이야기를 탕자와 비유 같은 이런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를 용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비로소 깊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제2의 인생을 살듯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삶에 영향을 주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와서 그것도 바쁘신 분이 언제나 왔다 커피 가시는 분인데 그날만은 이 바리새파 시몬의 집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 식사까지 한다니까 이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간접적으로 대중을 상대하는 그 예수만 만났지만 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개인적으로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시몬의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이 바리새파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다 자기 같은 사람을 정죄하고 인간 같지 않다고 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집안 아니 그런 집 아닙니까? 거기 모인 사람도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 모였을 텐데 그게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정죄의 소리가 있지만 모두가 나를 따갑게 보는 시선들이 여전하지만 예수께서 내게 주시던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정죄의 따가운 시선을 다 무시할 만큼 용서의 복음이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 밀어내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께 향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음식을 먹을 때는 들어 누워서 이렇게 쭉 풀어 누워서 이렇게 누웠다,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뒤에 살구미로 갔어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너무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 그냥 수도꼭지 털린 것처럼 철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흥건히 그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었어. 너무 당황스러운 나라면서 그 곱게 닦았던 머리를 풀어서 자기 머리카락을 여인의 그 아름다움의 상징인 그 머리를 가락을 풀어서 예수님이 급하게 그걸 닦았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기름은 머리에 바를 만도 한데 당황스럽고 급한 나머지 그리고 감히 어떻게 할 용기도 안 생기고 그래서 그 발에다가 그 준비한 그 비싼 향유를 몽땅 그렇게 부었던 것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무언 침묵이 흐렀을 것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상황에서 그 시몬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시몬은 내 심, 아니 이 선지자가 될 정도의 사람이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아니 저렇게 가만히 있나? 혼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판단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받아주는 예수가 싫은 거죠. 예수답지 않다는 거죠. 저런 여자를 그냥 둔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여지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여자도 시선을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을 그때 예수께서 비유를 드시죠.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조금 탕감받은 사람은 더 그것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 마찬가지로 너도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손님 초대했지만 그러나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가 추하고 더럽다고 말한 이 여자는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열렬하게 맞이했다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 여자는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마치 멀리서라도 내 발에 입을 맞추듯이 입 맞추는 걸 쉬지 않고 나를 맞이하고 환영하면서 했다고. 웬 줄 아냐? 이 여자가 자기가 받은 죄에 대해서 그 많은 제가 용서받았던 용서의 기쁨이 너무 컸기에 너보다도 훨씬 더 나에게 이런 열렬한 사랑으로 나를 맞이하고 표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여인을 향하여 몸을 돌리시고 시몬 들어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인을 네가 보느냐? 너는 이 여인이 추하게 보이냐? 장녀처럼 너는 보이겠지? 수치스러운 정말 더러운 여자처럼 보이겠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면서 그 여자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너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용서받은 것을 알았고 감격에 찼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가까이 왔더니 또다시 들려주시는 말씀 이제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완전히 직접적으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의 이런 믿음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나의 용서를 네가 믿고 그래도 이런 정죄의 분위기 속의 시선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내게 나온 너의 그 믿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함께 나에게 나온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면서 편안히 가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다 믿음을 강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 담긴 믿음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력 있고 재능 있고 올마이트 가시면 그냥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고 위대하다 해서 믿을만하다 해서 그를 사랑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개인적인 접촉도 없을 수 있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감격적인 사랑과 감사함으로 그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사랑이 담긴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됩니까? 그거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며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를 믿어도 그 용서를 아는 사람답게 사랑으로 감격스럽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이 여인과 같은 태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의 고백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의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반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책감이라는 것이 정죄감이 너무 임박해서 중독처럼 임박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과 멀리 있어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는 여전히 내게 소중하다. 남들이 뭘 할지 모르지만 너는 내게 여전히 소중한 내 아들과 딸이다. 주님은 먼 발치에 있을 때도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서 격려가 되어서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용기 내어서 죄책감이 여전히 안에 도사리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소리들이 나를 다운시키고 무기력하게 하고 의욕을 이렇게 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용기 내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여전히 너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는 여전히 내게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용기 내어서 그 정죄의 시선 속에서도 그 바리새파 사람들 있는 울거리는 그 집안에 들어가서도 예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 여인에게 여인이여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이 시몬보다 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아직도 죄책감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나의 과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의 발목을 묶어 있는 잘 가지 못하고 그냥 멈칫멈칫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처럼 예수께 계속 가는 것입니다. 더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때마다 주께서 계속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는 내 앞에 장녀가 아니라 너는 내 앞에 순결한 신부다. 너는 내 앞에 순결한 신부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 들었어, 두 번 들었어, 세 번 들었어 안 되면 평생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용서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인이 박히도록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용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남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극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예배하면서 새로운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사람 붙들고 아무리 싸워봐야 사용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행위는 내가 부족하다 느낄수록 이번 한 주간 누군가 내게 했던 말 때문에 내가 다운되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가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 내가 이 어려운 힘든 마음을 어떻게 매니지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고 소중하고 말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세워 중독될 때까지 그 확실한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찰 때까지 주님이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관계 어려울 때마다 술 먹거나 펍에 가거나 친구 만나면서 돌아다니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잠시 될지 모르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더 나아가는, 계속 나아가는, 평생에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용서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벅차올라서 흘러넘칠 그날까지 주 앞에 계속 나아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